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18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2018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올 한 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복음.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 이것을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아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야지 깨닫게 되잖아요. 들어야지 믿게 되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가운데 보니까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하겠느냐?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다. 이 복음 전하는 것 무엇입니까? 전도지요. 이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복음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누가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신 거죠. 올 한 해가 이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전도자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실천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가운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주의 성전을,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이지요. 자, 이 가운데 우리가 또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우리가 전도자의 삶 속으로 이제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아 나아가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전도자 바울, 바울의 전도가 있어요. 바울의 전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가지였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실은 현장을 살린 겁니다. 어떤 치유입니까? 세상에 많은 치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올바른 치유를 말하죠.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12절 가운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가운데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서 말하되라고 했어요. 현장 가운데에 병자가 급증하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정신병이죠. 물론 사람의 육신의 질병도 큽니다. 그런데 일단 더 심각한 거는 그 정신이 일단 먼저 병들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면은 육신의 질병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냥 육신 가운데 질병이 오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완전히 마음이 병든 사람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끔 보면은 요즘 이제 전부 다 스마트폰을 거의 대부분,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카카오톡이라는 것을 대부분 스마트폰에 이렇게 깔고서 다니시잖아요. 그 뭐 저도 이제 보면은 여러 이제 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카톡으로 이렇게 오는 이 메시지들은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지 저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가 않지요, 잘. 뭐 그 가운데서 좀 유심히 보는 것은 보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냥 뭐 쓸데없는 정보들도 많은데 어떤 경우는 보면은 참 이상하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뭐 보면은 어떤 사고나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무슨 음해 세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기한 건 그걸 퍼다 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비밀스러운 정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을 그러한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항상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이 병자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들이 일어나는데 치유 혼란 시대가 오는 겁니다. 뭐 병원에 간다고 해서 다 고쳐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막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현장 가서 메시지 다 나누고 포럼 하실 때 꼭 야 이거 먹으면은 낫는다더라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아 물론 그 내 경험에 그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먹으면 100% 괜찮아진다. 야 이 약을 먹어라. 야 뭐 이 뿌리를 먹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뭐 좀 정 도와주고 싶으면은 그냥 자료 이런 거 그냥 하나 주고 그냥 가시지 절대로 메시지 딱 나누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해야 되는데 보면은 많거든요. 꼭 앉아가지고 그 얘기예요. 제가 어디 이제 지교회를 가서 사역을 하고 하는데 희한하죠. 1년 넘게 가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면 말을 안 해. 우리 교회 성도님이 꼭 메시지가 끝나고 나서 포럼하면은 꼭 뭐 야 뭐 먹으면 괜찮아진다. 뭐 먹으니까 내가 막 건강해지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있죠. 계속. 그 뭐 제가 딱 하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또 혹시나 그렇게 얘기하면 상처받으실까 봐 또 얘기도 못하고 제가. 많은 치유 혼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는 계속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온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이 질병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살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이 참된 올바른 치유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올 한해 우리가 무엇해야 되느냐? 현장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 이 혼란 속에 있는 사람, 재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치유운동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서가 있어요. 어떤 순서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보니까 이제는 물질 세상이 중심이 되었어요. 이제는 성공이 중심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끊임없이 현장 속에서 정치, 경제, 문화 전부 다 우상, 점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이 6가지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12가지 문제. 이것이 전부 다 무엇이냐? 영적 문제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 다 틀린 겁니다. 영적 문제를 봐야 돼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카렌을 가게 되어지는데, 왜 저는 자꾸 카렌을 가느냐. 실은, 간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왜 자꾸 가느냐. 가면은 실은 쉽지 않습니다. 많이 피곤해요. 많이 힘들어요. 특히나 저는 제 체질상 일단 안 맞아요. 근데 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처음에 딱 보니까 불쌍하더라고요. 왜냐, 난민이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나라 돈, 만 원이면은 이 학생 한 명이 한 달 동안 공부하면서 지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은 얼마나 그 삶이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 본 거지요. 이야,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렇게 보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보이는 거 있죠? 왜 이 사람들이 이러한 재앙 가운데 있게 되어졌느냐? 딱 한 가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전해야 되는 이 복음. 이거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 난민이라는 이러한 현장 속으로 집어넣으신 거 있죠. 물론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구호와 물품 지원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것을 안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절대 그것으로서는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문제구나. 이 영적 질병,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적인 이 질병에 답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신분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갑자기 키가 좀 커지면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니면은 저도 이제 보니까 막 흰머리 조금씩 막 새치가 나던데 갑자기 머리카락이 전부 다 까매지면은 그래 내가 구원받았구나. 아니면 제가 좀 얼굴이 까무잡잡하잖아요. 갑자기 피부톤이 좀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되어지면은 좀 구원받았구나 이럴 텐데. 예수 영접했는데 변하는 거 하나 없더라고요. 변하는 거 있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왜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분은 하나님 자녀로 변한 거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평안 주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하자 이게 아니에요. 올바른 생각이 따라오는 겁니다. 올바로 보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영적 치유가 되어지면은 전인 치유가 이제는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떻게 치유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이 몸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각인이에요. 각인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바꿔줍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 다른 것이 각인되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것으로 각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문제 없구나. 이 각인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전인 치유되어집니까? 뿌리를 바꾸는 거지요. 뿌리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동안 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 터지면 어이쿠 저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 잘못된 것으로 각인되어 있었고 잘못된 뿌리가 그동안 내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사탄의 세력을 꺾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으로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으로 현장 속에서 뿌리를 바꿔주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면은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성경 속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그것은 문제인 것 같지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가운데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들 자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얘기가 있으면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지금 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셉은 문제가 왔는데 처음에 그 문제가 실은 쉽겠습니까? 그런데 올바로 보이는 거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주권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일부러 죄수가 되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주권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전인을 치유할 수 있느냐? 체질을 바꿔줘야 되죠. 무엇으로? 다른 것으로 없어요. 오직 성령이지요. 이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현장 속에서 이 치유 운동을 이제는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순서를 가지고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인트, 이것을 붙잡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집중의 포인트,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개개인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지요. 언제 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터치할 때에, 건드리게 될 때, 그때 변하게 되어져요. 우리 여러분들 말씀 성취를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단 말씀 성취를 확인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메시지 듣고서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본인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충격을 받게 되어지고 가슴 떨리게 되어지고 심장 떨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지요. 왜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현장 가운데 이게 성취되어지는구나. 굉장히 이게 가슴 떨리는 얘기예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 이래야지 변화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끝까지 내 생각 나옵니다. 안 그러면 끝까지 내 계획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현장 가운데 성취가 되기 시작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두 손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성취. 그래서 절대로 말씀을 대충 듣지 마세요. 절대로 강단에서 떨어지는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정말로 이 말씀 내가 지금 붙잡지 않으면은 내가 이번 한 주간 완전히 내용이 죽겠구나 하는 그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는 24 이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무엇이냐?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이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현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24시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말씀 성취를 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확인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거 아닙니까? 실은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져도 성취됐는지도 몰라요. 왜냐?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뇌 속에 그 말씀이 박혀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집중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는 이 기도를 가지고 삶의 24,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삶 가운데서 이제는 24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계속 눈여겨서 확인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집중 포인트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전도자의 삶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이 올바른 치유 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무엇 해야 되느냐? 이제는 서밋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꼭 서밋만 돼야지 됩니까? 서밋 아니고서 우리가 가면 안 됩니까? 실은 우리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풍요로워서 그런지, 예전에는 꿈이 어땠느냐, 뭐 꿈이 나 저는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될래요, 장군이 될래요. 그런데 요즘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젊은이들은 커서 저는 꿈이 저는 주부가 될래요, 뭐 이런 꿈이더라고요. 뭐 엄마가 될래요, 이런 거. 물론 그것도 실은 대단한 건데, 우리가 실은 성경을 확인해 봤을 때에,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이 복음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서밋의 축복 가운데 인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냐? 왕 앞에서도 서야 되니까요. 왜냐? 대통령 앞에도 서야 되니까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 앞에서도 서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고, 우리의 후대들을 이 가운데에 세워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보니까 이 바울은 서밋 전도를 했어요. 누구를 찾았느냐? 인재를 찾고 엘리트를 찾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 거지가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거지가 대통령 앞에 가서 복음 전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맞는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도 사용하신 겁니다. 실은 이 방법을 중요하게 사용하셨지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은 그 지역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누구를 찾았느냐? 인재를 찾은 겁니다. 엘리트를 찾은 거예요. 이들에게 올바른 치유를 한 거지요. 왜냐? 이들도 전부 다 영적 문제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포장을 잘 하고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영적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서밋 전도를 하고 서밋 선교를 했느냐? 방법이죠. 회당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가운데 보니까 바울이 어디를 들어가느냐?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18장 4절 가운데 보니까 어디를 들어가느냐? 회당을 들어갔지요. 19장 8절 가운데 보니까 어디를 들어갔습니까? 회당을 들어간 겁니다. 이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찾은 겁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면은 실은 잘 안 붙어 있죠. 제가 실은 그동안 한 7년 동안 우리 참사랑 대학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우리가 후대를 살리자, 랩런트를 살리자 하는데 대학 현장 들어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대학 현장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뭐 대학 사역을 품고 있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남현 목사님께서 대학 사역을 잘 하실 텐데 대학 현장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 그 안에 다 몰려 있어요. 살려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살리지 않으면은 한 10년, 20년 그냥 이 문제 속에서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렘넌트들 전부 다 살려야 되지요. 태양아부서부터 어린이, 중고등부 다 살려야 됩니다. 대학도 들어가세요. 살려야 됩니다. 그 안에 다 몰려 있다니까요. 모든 지식 다 몰려 있는데 딱 한 가지, 복음이 없어서 방황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이 회당을 파고든 겁니다. 실은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거의 뭐 한 15년 전, 뭐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대학들하고 막 캠프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잘 안 보여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예전에 대학 사역을 좀 마음에 품었었는데 이러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이 다 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다 큰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상 올바른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실은 사회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머릿속에 많은 지식은 들어가 있지만은 이 영적인 것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뭐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오래 살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이 지식이 배움이 될 수 있잖아요. 전해줘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지식을, 많은 사회의 경험을 해봤지만 복음이 제일 중요하더라. 목사가 하는 말은 그냥 늘 그냥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를 조금만 해주시면은 이들이 현장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재들, 이 엘리트들이 올바로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회당을 파고 들어간 거 있죠. 어디를 들어갔느냐? 이제는 저 로마라는 서밋을 향해서 나간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가운데 보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인재들, 엘리트들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 가이사 앞에, 저 로마로 가는 이 비전을 마음에 딱 품은 거 있죠. 23장 11절 가운데 보니까 저 법정 앞에 섰을 때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이 약속을 받는 겁니다. 저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집중 포인트가 있는데 이 집중 포인트를 누리는 그 시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한자든 가난한자든 상관없이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24시간 중에 우리는 얼마나 이 집중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말씀, 기도, 전도의 이 시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습니까? 들어가는 만큼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그 한 청년이 고백을 해요.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너무 이제 힘들고 막 상사는 자기를 괴롭히고 시달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메시지를 딱 들었어요. 무슨 메시지를 들었느냐? 그 목사님이 나는 아침에 새벽에 4시간 이 묵상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4시간은 못할 것 같고 아침에 3시간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느냐? 새벽 3시, 3시 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3시간을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시간을 저 속으로 들어갔더니 포럼하는 내용이 뭐냐? 만나는 사람마다 별거 얘기 안 했는데 복음 전하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고 이 회사에서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는 상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해가지고 보니까 자기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응답의 자리 속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상사가 괴롭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계속 응답받아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사 밑에서 있지 않고 다른 부서로 가가지고 오히려 막 더 잘 인도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편안해지는 거 있죠. 여유로워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한 시간만 하기로 했어요. 한 시간만 해도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죠. 한 시간만 해도 많이 하는 건데 한 시간을 하는데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아니 전에 3시간 묵상할 때에는 그냥 대충 만나도 그냥 아무 얘기해도 복음 전하게 되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지는데 한 시간만 했더니 그 만나는데 복음 전했더니 뭐 아예 뭐 그냥 뭐 니나 열심히 다녀 뭐 이런 얘기하고 영접도 잘 안 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다시 3시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시간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계속 3시간을 묵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시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몇 분을 하고 계십니까? 꼭 오래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내게 이 집중의 시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서는 호렙산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호렙산의 시간. 사무엘은 언약궤에 옆에서 잠을 자는 그 언약궤 옆에서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장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데 저 요단을 건너서 따라가는 이 요단의 시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가운데 보니까 새 안식일 동안 새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서 이 복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지요. 사도행전 18장 4절 가운데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는 안식일마다 이제는 회당에 들어가서 집중의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가운데 보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두 해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모여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한 겁니다. 이 집중의 시간을 가졌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이 응답을 받은 바울이 21절 가운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응답을 체험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 저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 이제는 확실하게 그려지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삼제자 사역을 시작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제자입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 현장을 치유하고 이제는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이제는 이 제자의 응답 속으로 전도자를 도운 비밀결사대예요. 이 제자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이러한 렘넌트 제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이 전도자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은 이러한 비밀결사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권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 복음과 전도와 전도자의 이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것이 꼭 저 전도자가 꼭 저 목사님이 내 마음에 드니까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저 전도자를 위해서 나는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이 제자의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이 제자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정말로 이 현장 치유하고 현장 살릴 이 영적 서밋으로 설 이제는 이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 살릴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 제자가 우리가 돼야 되겠고 이러한 제자들을 또다시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운동이 지속되는 것이지요. 이제는 정말로 이 시대 현장을 향하여서, 문화를 향하여서 정말 참된 도전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문화를 바꾼, 이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이 홀리 메이슨,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또 이러한 응답을 누릴 렘넌트 제자들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2018년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는 우리가 모두 다 아마 다 같이 들으셔서 아마 아실 것이고요. 이번에 받았던 이 원단 메시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아마 들으셨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혹시나 못 들으신 분이 있으실까봐 같이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2018년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방향을 알고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나의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전도자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